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가 되었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결정이 있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벗어버린 그 옛사람을 뒤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새옷을 새사람을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사람이 세상과 구별됨을 확연히 드러내는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통함이라든지 또 안타까움이 컸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교회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를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심경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는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됨 그리고 충만함, 풍성함 그런 것이죠. 교회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자. 세상은 어디 가도 하나됨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하나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통일성, 이건 흔들리지 않는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아니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죠.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인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나됨, 그런 풍성함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그 헬라인 개종자들,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은 이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깊은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 아니 드러냄을 애쓸 것도 없어요. 세상과 다르게 삶은 교회는 그 다름이, 구별됨이 드러나게 돼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그는 이미 그 앞서서도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어떻게 다른 존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란 불러낸 사람들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면 또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받은 분량대로 교회를
서로 사랑으로 세워나가면 그 교회는 당연히 세상과는 달라도 확연히 다른 그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재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과 달라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뚜렷한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는 다른가?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가? 왜 교회는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란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 이방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 그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는데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단순히 헬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과 어디서 나눠지는가를 확연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내가 증언하듯이 한다는 거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내가 간증하듯이, 증언하듯이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그는 얼마나 자기 스펙을 쌓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대접 못 받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고자 하고, 남보다 어떻게 또는 조금 더 알려지고자 하고, 남보다 어떻게 더 대접받고자 하는 그 삶의 스펙 속에서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결과 그는 이방인들의 삶, 불신자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요? 뭐 보면은 뭐 얼마나 뭐 다 가진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허망하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가치가 없구만. 아니, 살고 보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고 살았구만. 마치 집에 있는 보물을 들고 나가서 이상한 무슨 뭐 물건들하고 바꿔오는 옛날에 어른들이 계셨어요. 금비녀 뽑아주고 무슨 뭐 가짜 뭘 사오는 분들.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에 보니까 뭐 신장을 떼어다가 그 무슨 핸드폰을 사는 그런 어린 아이들처럼 말이죠. 내가 살고 보니까 결국 나도 그렇게 살았구만. 이게 허망한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네. 내 삶에 무슨 아무 가치가 없네.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일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스펙으로 의로워지려고 온몸에 쥐가 나도록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만큼 살아봐라, 나만큼만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의롭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착각들이 다 쓰레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배설물이란 다 똥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쌓아왔던 스펙이라는 게 다 그냥 똥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가 경험했으니까. 그가 체험했으니까. 그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이때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지식들은 다 거짓이구나. 참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시대적인 지식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진리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지동설을 믿고 살던 시대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발표했을 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가 사실 진리였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이 허망해지는 이유, 왜 그렇게 실컷 살고 나서 인생의 허망함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지를 이유를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렇게 허망한 삶이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느냐? 좀 일찍 발견하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총명해요?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제가 보니까 총명한 사람 투성이에요. 총명한 사람들 뭐 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도 이해도 못해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돈을 못 버네요?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냐? 근데 보십시오. 세상에는 그렇게 총명한 줄 알지만은 그 총명이 어두워진 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허망한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총명한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서른에 박사학위 따고 나서 그날 밤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으면 서른 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날 밤에 그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습니까? 왜 집에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또 뇌물을 받습니까? 여러분, 공직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다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 주는 뇌물로도 모자라서 뇌물 더 달라고 그러다가 구속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총명한데 어리석어요. 지극히 총명한데 어리석어요. 너무 총명해서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일주일 쉴 새 없이 일하다가 덜컥 죽어요. 정말로 총명한데 어리석어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어두운 총명이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몰라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는데 헤엄칠 줄 몰라서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몰라도 배가 빠지면 헤엄쳐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데 모든 걸 다 공부하느라고 정작 헤엄 한 번 못 쳐봤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총명이 왜 어두워졌고 왜 그렇게 됐냐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다 굳어졌대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이고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들어갑니까? 마음이 닫혔는데 안 들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건 뭐까진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또 마음을 어디다 여냐면은 세상의 헛된 지식, 정보에는 온갖 마음을 다 열어놔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세상의 것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받아들일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게 뭐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니 지금 뭡니까? 그 엘리베이터 광고판이 떠가지고 처음에는 이 약 빠지게 소리를 죽여놨더니 점점 소리를 키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리를 안 들을 수도 없게 해놨어요. 우리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눈만 가면은 광고판이에요. 참,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를 받아들여야 되고 뭘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 지금 중요한 오늘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은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다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자석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자석 가지고 놀면 쇳가루가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제 좌석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쇳가루가 다 붙는데 다 띄워놓고 나서 쇳가루가 끌려오지 않는 때까지 좌석을 띄워놓으면 쇳가루가 반응을 안 하죠. 이만큼 떨어지면은 이 좌석이 옆에 있어도 쇳가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하나님하고 점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신기한 거는 좌석에 오래 쇳가루를 붙여놓으면 좌석을 띄워놔도 쇳가루끼리 자성이 생겨서 쇳가루끼리 붙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자성이나 영성이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은 영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성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근데 멀어지면 영성은 사라집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을 생각하는 공동체고 이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을 다 소진하더라도 우리가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교회는 영적이 되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모여서 맨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져서 영성은 무슨 영성입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면요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저는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부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뭐 떠날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DNA와 마찬가지여서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어야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또 말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라 말해요. 빛이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빛이 임하면 내가 어리석은 게 깨달아져요. 빛이 임하면 내가 죄가 깨달아져요.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죄 중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더 확연하게 한번 보시죠. 8장 12,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인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도 너희들은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도 불러서도 그를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냈는지를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본인 자신을 변론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냐? 택하셔서 그걸 뭘 하신 것인가?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표현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한 게 그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 알겠지만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이 맹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면서부터 맹인도 있지만은 일찍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기적 가운데서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 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렇게 어두워진 사람들,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 마치 플라톤의 비유처럼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일생 거기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햇빛의 혜택만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어가는 거죠. 점점 죽어가는 거죠.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떠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 이 생명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떠나있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소외의 개념이에요. 소외. 우리 칼 마크스 같은 사람이 이제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서 자기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이게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씨앗이에요. 생각의 씨앗인데. 그래서 소외의 개념이 20세기를 풍미하는 개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소외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소외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노동자가 자본가로부터 소외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소외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으로부터 떠나있게 되면 여러분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진다, 감각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병의 대표적인 병,
한센시 병 아니에요. 한센시 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떨어져도 모르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도 몰라요. 그게 무감각해지는 정상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방탕하다는 건 주로 성적인 측면의 얘기예요. 감각이 없이 무감각하게 되면 이 뭐 그냥 아주 그냥 방탕, 자연스럽게 방탕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치고 끝이 점점 음란해지지 않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감각이 없어지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예레미야서 6장 15절이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도대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뭐를 부끄러워할 줄 압니까? 수치심이 없어진 사회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안 붉어진대요. 왜요? 화를 낼 때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화를 낼 때는 혈압이 올라서 얼굴이 붉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부끄러워서 얼굴 붉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지는 날, 거꾸러지는 날, 쓰러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자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됐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 화인이란 말이죠, 인두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맨 살을 지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낙인 찍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주인들이 자기 동물의 소유를 구분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살을 그렇게 인두로 지지고 나면 거기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건 아예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양심을 인두로 지져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지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소유다 하고 양심의 인두를 지지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에 무지하게 되면 몰라요. 내 양심이 누가 이렇게 지져놓았는지, 내가 왜 양심이 이렇게 무뎌졌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그렇게 화인을 맞고 나면은 위선 떠는 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얼굴을 갖다가 무슨 뭐 가면을 세 개 쓰든 다섯 개 쓰든 백 개를 바꿔 쓰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을 이 말하건 저 말하건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지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쓰는 사람의 통찰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2000년 후를 내다보고 쓴 겁니까? 인간의 본질이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분이 그때도 빛이시고 지금도 빛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물러가게 되고 어둠으로 피신하게 되고 어둠에 숨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방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방탕한 사람들 주로 밤에 움직이지 낮에 사람 잘 안 움직입니다. 낮에 시커 자지요. 그래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말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불결한 짓은 골라서 하고, 근데 이걸 욕심으로 또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욕심껏 한단 말이에요. 욕심껏.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인데 교회가 이렇게 안 사, 지금 바울이, 야,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야 살 수가 없죠. 죽었던 양심도 살아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학교에 배우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빤한 소리를 가지고 뭐 그렇게 열을 올립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제대로 배웠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배우지 말라는 데서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 그냥 위험이 닥치면 다 달아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 배우고 사꾼 목자를 찾아가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배우면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안 배우냐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잘 가르치는 그리스도 있고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배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진짜와 가짜가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부터 알아야 되고 왜 성경부터 읽어야 되고 왜 복음서부터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셈이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거짓인데 여러분 99%는 거짓 아닙니까? 1%가 또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배워라.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언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구걸하는 거 싫습니다. 이런 가치를 살아내는데 누가 그리스도인 안 되고 싶겠어요? 이렇게 안 사니까 그리스도인 꼴보기 싫다 그러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제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곧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됨을 입증하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놓으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구원받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냥 피가 끓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 교회 된 걸 드러내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살면 그리스도인 됨, 교회 됨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틈에 살면서 양심대로 살면 교인 됨, 그리스도인 됨, 성인 됨이, 성도 됨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뭘 드러나려고 애쓸 게 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안 드러날 수 있냐, 어떻게? 다 허망하게 살아가는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소망이 있고 늘 기쁨이 있고 늘 누군가를 베풀고자 하는 그 배려심이 있고, 아, 그렇게 살면 당연히 구별된 삶이 되는 것이죠. 뭘 더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사실 다 가짜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일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세상과 구별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 중에서 뭐 교회가 아무리 해봐야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은들 세상의 건물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무슨 돕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문적인 NGO 기관만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면이 변해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는 곳인데 무슨 일을 하기는 일을 해요. 안 변한 사람이 일해봐야 교회만 시끄러워지고 오해만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리스도한테 안 배우고 다 그냥 엉뚱한 데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희들 교회가 뭐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성경만 읽자고 하는 것도 지금 8년째 성경만 읽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그냥 그 성도들 가운데서 귀한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제가 변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많이 변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보다 엄청 변했대요. 왜냐면 뭐 목사건 성도건 다 성경만 읽었으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더 많이 배우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한테 더 많이 배우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자, 그럼 그리스도한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 예수님한테 배우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배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거예요. 진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도 복에 관심이 많아서 복 중심으로 자꾸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이 뭐라고는 설명하셨죠. 팔복을 통해서. 근데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분은 내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그럼 복 중의 복은 진리를 아는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복은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리스도에게서 안 배우면 그래서 이상한 우리가 뭐 설교나 뭐 목사나 무슨 뭐 이단이나 배우면은 뭐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시컷 배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넌 어디 가서 배우다가 그렇게 죽도록 살다 왔니?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또 한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속에서 지배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호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와 하나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께 배웠고 그분에 들었고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배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체되지 않으면 안 듣고 안 배운 거란 말이에요. 듣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골, 마지막 도착 지점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나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좀 드니까 자꾸 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가족이나 뭐 아내가 부탁을 하면 들었어요. 듣고 나서 금방 까먹어요. 심지어는 한 같은 얘기를 6번, 7번 들은 때도 있습니다. 듣고 또 까먹고, 듣고 또 까먹고. 그럼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 내 말을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들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 들은 거냐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부부 싸움의 시비가 됩니까? 성경 전체의 얘기는 반복되는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잘못 배워가지고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배우고 배워야 할 예수님한테 안 배웠더니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데도 이름만 문패만 교회로 십자가만 닮은 교회처럼 되었으니 바울이 이 시대에 오면 아마 혈압이 올라서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보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란 뭐냐. 썸머라이즈를 하는 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은 좀 길지만은 딱 한 절로 줄인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교회란 뭡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뭐냐? 옛사람에 대한 정의. 뭐가 옛사람이에요? 그게 오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참 이 한절에 어쩌면 이렇게 구구절절 통찰이 있는지 말이에요. 자, 유혹의 욕심. 하나씩 단어를 하나씩 보여요. 유혹의 욕심. 여러분, 욕심이란 내 마음이 유혹당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욕심이 뭐냐? 아, 이게 유혹당한 거란 말이에요. 유혹의 원래 뜻은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속은 상태가 욕심의 상태예요. 너 하나 더 사, 이거. 야, 세일인데 지금 사 쟁여놔야지. 에? 너 왜 자꾸 이렇게 일하니, 너? 요새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야, 하루에 8시간도 많은데 뭘 그래? 야, 투자 받아서 저 주식 사, 지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 왜 여기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어? 너는 이렇게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다 속이는 소리인데 그 속이는 게 우리 마음에 와서 딱 닿으면 욕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욕망이 나쁘지 않아요. 욕망은 본능적인 거예요.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도가 지나칠 때 그 욕망을 사로잡아 와야 되는데 사로잡혀 가면 욕심이 된단 말이에요. 욕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자제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때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생각하는 힘, 요 총명이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어두워진 총명이 되면 욕심 하나를 못 이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러는 본능적인 욕망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총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다 총명하기를 뭐 말할 수 없이 다 총명하죠. 그런데 얼마나 이 시세가 음란해졌어요. 요새는 뭐 신문을 구독 안 하니까 뭐 그래도 인터넷으로 신문이라도 좀 보려고 하면 그렇게 번듯한 신문조차도 그 광고 하나하나에 전부 음란한 광고요. 전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함으로써 욕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되었냐?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었냐? 다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뭐 보니까 썩는다고, 썩는다고 되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살면 자연히 썩어버려요. 썩는다는 게 뭐 이게 결국 파멸로 간단 말이에요. 썩는다, 타락한다, 부패한다, 파멸한다. 끝이 파멸이죠 뭐. 욕심 때문에 파멸로 가는 이 삶의 악순환을 구습, 옛날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은 첫째, 새 사람은 오늘 지으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 이 짓다는 뜻은 창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은 우리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재창조, 새로 창조된 인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로부터 새로 태어남이란 말이에요.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죠.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 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 심령은 성령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 어떤 형태의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중간지대가 없을 뿐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몸뚱아리는 생각이 끌고 다닙니다. 오늘 여기 와야지, 내일 아침에 어딜 가야지, 내년에는 어딜 좀 뭘 좀 해봐야지 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몸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헬스클럽 가서 뭐 한 3, 40km 뛸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내 몸을 이질이 끌고 다니면서 생각에 합당한 삶의 궤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누가 끌고 다니냐? 생각의 궤적을 누가 만드냐? 이게 인간이 어두워지면 모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거나 낙인 맞거나 뭐 화인을 맞거나 하면은 이걸 몰라요. 왜 내가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지, 왜 내가 남들은 지금 살겠다고 아둥거리는데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살을 생각하는지 이걸 도저히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려면 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변화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은 다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순해요. 어떻게 교회됨을 드러낼 것입니까? 교회 되려고 애쓸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 사는 식으로 안 살면 돼요. 거짓말할 때 거짓말 안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 아무도 안 하는데 가서 사과하고 다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욕심 부리고 사는 세상에서 욕심 안 부리고 살고 두 개 가질 수 있는데 하나는 나눠 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그냥 교회됨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까닭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를 누구한테 내어드릴 것인가?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요가도 하고 뭐 선도 하고 뭐 무슨 초월 명상도 하고 별걸 다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이 주도권, 지배권을 어떤 존재한테 맡기는 줄도 모르고 맡겨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 지배권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법이 뜻밖의 의외로 쉬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박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다. 이 영이, 이 말이,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가면 너는 진정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한테 배우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됨을 드러낼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듯 소가 위 네 개를 가지고 되새김질하듯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묵상될 때 일어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무슨 뭐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위의 되새김만은 말씀으로 위의 되새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말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날마다 묵상될 때 마치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거리듯이 소가 하루 종일 우물우물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줄도 모르고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화되는 줄도 모르고 성화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성화의 결단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화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성화의 여정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지만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화의 과정은 주님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하듯 말씀 먹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어둠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너는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임재하는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